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로열 요르단 항공과 쿠웨이트 항공은 미국이 자사 여객기 객실 내 휴대용 컴퓨터, 랩톱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 조처가 해제됐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테러 위협에 대비해 중동 10개 도시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객실 안에 랩톱을 반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 미 국토안보부는 규제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 측에 X선이나 초음파 투시기 등 검색 장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로열 요르단 항공과 쿠웨이트 항공 측은 보안 절차를 강화했다며 이제 승객들이 랩톱을 들고 비행기에 탈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과 러시아 변호사가 만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 대변인은 나탈리아 베셀리치카야 변호사를 알지 못하며 모든 러시아 변호사와 그들이 해외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는 지난해 2016년 6월 매제인 제러드 쿠슈너 현 백악관 선임고문 그리고 폴 매너포트 당시 공화당 선거대책본부장과 함께 베셀리치키야 씨를 만났다고 9일 밝힌 바 있습니다. 베셀리치키야 변호사는 민주당 클린턴 후보의 불리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진영의 러시아 연계 의혹을 조사 중인 상원정보위원회의 수전 콜린스 공화당 위원은 10일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사람들을 모두 면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 씨의 병세가 위중해 외국으로 나가기 힘든 상태라고 병원 측이 10일 밝혔습니다.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 2009년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류 씨는 최근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류 샤오보 씨는 현재 미국이나 독일로 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9일 미국과 독일 의사 각각 한 명이 병원을 방문해 류 씨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주장과는 달리 류 씨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모술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알 아바디 총리는 이날 국영 TV 방송으로 방영된 연설에서 ISIL 테러 분자들이 세운 나라의 실패와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모술은 지난 3년 동안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 쿠르드 민병대, 이슬람 순위 시아파 민병대 약 10만 명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모술 탈환작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술 대부분이 파괴됐고 민간인 수천 명이 숨졌습니다. 알 아바디 총리는 탈환전은 성공한 군 관계자들을 치하했습니다.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더 있다며 반군 잔당들을 소탕하고 모술의 안정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전 단계인 회원국 행동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일 밝혔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나토 우크라이나 위원회 회의 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가 현재 나토 가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2020년까지 3년 계획으로 나토 가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안보 분야에서 자국의 정치적 미래를 분명하게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영토 문제로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와 유엔 아동기금 국제구조위원회가 유럽 내 난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부모를 동반하지 않거나 가족과 헤어진 난민 어린이들이 착취와 인신매매, 폭력 등에 취약하다며 이는 유럽 국가들이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들 기구는 유럽에 도착하거나 거주하는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위한 로드맵을 고안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다이안 굿맨 유럽지부 부국장은 유럽에 도착하는 전체 난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부모를 동반하지 않거나 가족과 헤어진 어린이들의 상황이 여전히 긴급하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11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신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미사일은 국제사회의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그 주요 회원국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은 외교적 해법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긴장 고조와 불확실성을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모든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북한 오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3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4m, 서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신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미국 등 우방국들과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 채택 등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완전한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북핵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북 간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긴급한 현안이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화해에 관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미사일은 국제사회의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그 주요 회원국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남북 대화, 남북 관계 복원,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화해,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고
강 장관은 이어 현재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미한일 대 북중러 간의 대치 구도에 대해 신냉전 구도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며 방법론적 측면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신냉전 구도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 장관은 또 최근 독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관계를 혈맹으로 표현한 데 대해 이는 과거 북중관계를 지칭한 것이라며 최근 중국의 기본 입장을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안보리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미국은 일방적인 제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미한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ICBM 여부에 대해 미한 당국이 계속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름에 상관없이 북한 미사일 능력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데 공통 인식을 갖고 안보리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ICBM으로 단정하려면 사거리도 중요하지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했느냐가 중요하다며 그 부분에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스포츠 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양측의 스포츠 교류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제재의 목적은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차단이라며 자금 유입에 우려가 없는 민간 교류나 모니터링에 철저한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지난 4일 ICBM급 화성 14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46개국이 규탄 및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9일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46개국과 유럽연합, 유엔,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3개 국제기구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거나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반관반미 협의체인 동북아 협력대화 참석을 계기로 회동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지난 4일 북한의 화성 14형 발사 이후 처음 만나는 3국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베를린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해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무관하게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 내용입니다.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당면 과제를 협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남북 대화 추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조성 시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하면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쾌르버 재단 연설에서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휴전협정 체결 1인 오는 27일을 계기로 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 재개 등을 제안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적대행위 금지를 논의할 군사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와 군통신선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되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능동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관련국들과 협조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내놓은 제안에 대해 북한이 사안별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이 최근 인권 문제가 계속 열기돼가지고 계속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남북관계 차원에서나마 서로 이제 비방을 중단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체제의 그 존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로 이제 받아들이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나름대로 좀 메리트를 갖고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로 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5.24 제재 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며 문 대통령의 제안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핵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 또한 당국 간 대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입니다.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무 교수입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대남 협상 카드로 사용하거나 어떤 협상 전략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그중에서 어떤 사안별로 분리해서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는 무관하게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의 10일 정례 기자 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지난해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이제 공유가 중단됐습니다만 현재 유니세프와 WFP 등에서 공유 재개를 요청을 해서 뭐 투명성이라든지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가 국제사회의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지원과 보건의료 사업에 관해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들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무력 사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쟁 발발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정보수장을 지낸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은 6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외교적 해법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실행 가능한 무력 공격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며 미국이 핵미사일 시설을 겨냥해 선제 타격을 하는 건 끔찍하고 무모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을 여러 차례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북한 정권이 고심하지 않은 채 바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 타격은 매우 위험한 시도란 겁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미한 동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태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이 진지하게 북한과 양자 대화를 하며 아마도 평화협정 체결로도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과 평양에 과거 쿠바처럼 이익대표부를 설치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외부 정보를 북한으로 운반하는 통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익대표부란 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들이 서로 설치하는 준공관 성격의 외교대표부를 말합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런 외교적인 개입이 북한 국민들에게 왜 북한이 요새처럼 고립화되고 주민에게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자금을 군사력에 투입하는지에 대한 북한 정권의 논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중국과 협력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옛 클린턴 행정부에서 CIA 국장을 지낸 그는 5일 AOL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정권 교체는 아주 힘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달콤한 제안에 설득당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유형의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인 옵션은 중국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경제 압박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의 협력을 접으려는 신호를 보인 것에 대해 그래도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대행은 5일 CBS 방송에 좋은 대응 방안이 아무것도 없다며 현실적 대안은 미사일 방어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장 대행을 지낸 그는 핵미사일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정밀 타격은 제2의 한국전쟁과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험하고 외교적인 해법도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모렐 전 대행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관련해 협상할 가능성이 없다며 제재 외엔 한국과 하와이, 캘리포니아, 알래스카주에서 현재 하고 있듯이 미사일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모든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북한에 둘러싼 긴장 고조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프랑스 외무부가 7일 자국민들의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북한을 둘러싼 현재 긴장 수준과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을 이유로 들면서 이에 따라 긴급한 이유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북한 정권의 억압적인 성격과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 결여, 계속되는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적 태도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많은 경우 기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면서 외국인 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이 주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각한 범죄는 수감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처형될 수도 있고 수감시설은 매우 열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이유로 북한에 가야만 하는 자국민들은 극도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 외무부는 통상 북한에 단파 라디오 같은 음향기기와 휴대전화와 컴퓨터 같은 통신기기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서적과 잡지, 녹음 테이프와 영상 테이프, 문서 등을 압수할 수도 있다며 특히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북한에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보건체계에는 결함이 많고 의료장비와 기본적인 의약품 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동안 지속됐던 밀월 관계가 끝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지난 석 달간 양국 관계를 최연기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밀월 관계는 지난 4월 6일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에서 이틀간 열린 정상회담과 만찬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시진핑 주석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 have made tremendous progress in our relationship with China.
시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 관계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번영을 만들어내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해 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중 수뇌부는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물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매기했다고 으름장을 놨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4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부르면서 북한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풀었으면 좋겠다는 논리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중 수뇌부의 협력은 4월 중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일본 TBS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4월 18일 중국에 이틀 뒤인 20일 핵실험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수뇌부는 이런 사실을 미국에 전달하는 한편 북한에 핵실험을 강행하면 북중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BS 방송의 보도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4월 20일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백악관에서 파울로 젠텔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두세 시간 동안 아주 이례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ome very unusual moves have been made over the last two or three hours.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관측통들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6차 핵실험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중 수뇌부의 밀월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4월 28일 미사일을 발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매우 존경받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바람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이번 발사를 나쁘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북한과의 대화에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나는 전적으로 영광스럽게 그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적절한 환경 아래서 그걸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6월 들어 두 정상 간 밀월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0일 중국의 북한 핵 미사일 해결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도와주려는 중국의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하나둘씩 중국을 자극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6월 29일 북중 국경지대에 소재한 중국 단독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은행을 제재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북한을 배제하겠다는 재무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action reaffirms the Treasury Department's commitment to ensure that North Korea.
또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은 중국인 두 명과 중국 기업 한 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중국인 순회이와 리홍리, 다이렌 글로벌 유니티 쇼핑으로 모두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제재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즉시 이번 실수를 바로잡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로 인해 관련 사안에 대한 양자 협력 관계에 영향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6월 29일 타이완에 14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2등급이었던 중국을 북한과 같은 3등급으로 강등시켰습니다. 또 미 국방부는 이달 초부터 남중국 내 중국의 인공섬 부근에 군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도 재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의 취텐카이 대사는 미국의 행동이 말하라고 해서 타결된 양국 정상의 합의와 미중 관계의 긍정적 발전 추세에 위배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믿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 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시진핑 주석이 대북 강경 조치를 취한 것으로 믿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밀월 관계가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밀월 관계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미중과 밀월이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논평에서 미국이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의 한반도 출동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 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의 시험 발사 나흘 만에 태평양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1B 전략폭격기 편대를 출격시켜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북한 핵심 시설을 정밀 폭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이후 한반도에 B-1B 전략폭격기가 출동할 때마다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페루 정부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북한이 요청한 추가 외교관 비자 발급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페루 정부는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232호에 따라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수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페루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232호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 외교부는 4월 2일 리마 주재 북한 대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는 페루 정부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 북한 대사관의 최대 수용 외교관 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사실과 함께 서한 수신일로부터 90일을 시한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행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이어 페루 외교부는 아직 9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17일 리마 주재 북한 대사에게 페루 정부의 조치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기한 엄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대사관 측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사관 직원 일부의 이민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행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페루는 지난 5월 북한 정부가 요청한 3명의 임시 외교관 비자 발급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루는 임시 비자를 신청한 3명의 외교관이 외교관 감축 조치에 해당되는 3명의 외교관들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비자 신청자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연관됐다는 확신은 없지만 이번 결정은 리마 주재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숫자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정부는 특히 이런 조치가 안보리 결의 232호 15조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루 정부는 북한 대사관과 외교관의 계좌를 한 개씩으로 제한하는 결의 232호의 제재 내용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 외교부는 지난 3월 자국 금융정보국에 페루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정보를 전달하고 이들과 관련된 계좌 번호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국은 페루 내 247개 금융회사들을 통한 조사에 나서 북한 대사관이 한 개의 은행 계좌만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해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의 여파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반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늘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중 교역액은 20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만 7천 달러 줄어든 겁니다. 부문별로 보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준 반면에 대중국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5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6%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탄이 2억 2천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3월부터 3개월 연속 대중 수출이 중단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45%가량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는 올해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고 중국은 2월 19일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올해 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편물을 제외한 의류가 1억 7,500만 달러로 대중 수출품 2위에 올랐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23.5%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철광석 수출은 1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9%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전기기기와 부품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보일러와 기계류가 2위, 인조 필라멘트 제품이 3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원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고 석유와 역청유 제품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3,5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또한 대북교역이 제한되는 항공유는 이 기간 1,700만 달러어치가 북한에 수출돼 지난해보다 25.8% 증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정기 운항을 시작한 북한 여객선 만경봉호의 안전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국제기구의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후화가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여객선 만경봉호에서 30건이 넘는 안전결함이 발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적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검사 기록에 따르면 만경봉호는 첫 운항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5월 25일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운항 관련 안전 항목에서 9건, 화재 안전에서 7건, 선박의 구조물 상태와 인명 구조 장비 각각 3건 등 모두 34건의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선박 운항에 필요한 서류 미비와 같은 작은 결함도 있었지만 대체로 선박과 승객들의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만경봉호는 이후 일주일 뒤에 이뤄진 운항 때까지 이 같은 지적사항들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만경봉호의 다음 운항인 6월 1일에도 검사를 실시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34건의 안전 항목에서 결함을 발견했다고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다만 그 다음번 운항인 6월 8일 검사에서는 결함이 17건으로 줄었고 가장 최근인 6월 29일 검사에서는 13건의 결함이 발견되는 등 점차 문제점을 고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반 승객이 탑승하는 여객선으로 13건의 안전결함 건수는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위원회가 안전검사를 실시한 여객선은 중복된 선박을 포함해 모두 30척이었습니다. 이 중 결함이 많은 순서로 선박들을 차례로 나열하면 만경봉호는 4번의 검사 모두 결함이 가장 많은 선박이었습니다. 파나마의 여객선인 MSC 라이리카호는 그 뒤를 이었는데 만경봉호의 가장 최근 결함 건수인 13건보다도 2건이 적은 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선박들은 대부분 결함 건수가 없거나 미미했으며 결함이 많은 선박도 10건을 넘긴 경우는 없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를 대체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발행한 2016년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무작위로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의 숫자는 275척, 이들의 전체 결함 건수는 2,27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검사를 받은 모든 북한 선박들에서 적어도 한 건 이상의 결함이 발견돼 100% 결함 발견률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 선박에서 다른 나라 선박들보다 더 많은 결함이 발견되는 건 노후화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초 BOA는 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의 절반 이상이 건조된 지 30에서 40년이 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건조기간이 10년이 안 된 신형 선박은 4척에 불과했습니다.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만경봉호는 건조 연도가 1971년으로 선박 수령이 46년입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 등은 만경봉호가 5월 17일부터 주 1회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항을 운항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만경봉호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거쳐 40개 객실과 상점, 사우나 등 부대 시설을 갖췄으며 200명의 승객과 함께 최대 1,500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6일 현재 만경봉호는 블라디보스톡 인근 해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의 사이버 보안 지수 평가에서 북한이 중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13위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유엔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가 최근 발표한 국제 사이버 보안 지수 순위에서 북한이 52위를 기록했습니다. ITU는 나라별 전산망 보안을 강화하고 해당 분야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이버 보안 지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처음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ITU의 보안 지수는 법률과 기술, 관리기구, 능력 배양, 협력 등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보고서에서는 지수가 0으로 195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인 공동 29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평가에서는 자료가 크게 부족해 공동순위가 많았습니다. 한편 올해 평가에서 북한은 기술협력 분야에서 나쁜 점수가 나왔지만 다른 세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스페인보다 순위가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13위, 중국은 3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평가에서 독일, 인도, 일본, 영국 등과 함께 공동 5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올해 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2위에 올랐고 말레이시아, 오만, 에스토니아가 3, 4, 5위를, 마우리티우스와 호주가 공동 6위, 그리고 조지아, 프랑스, 캐나다가 공동 8위, 러시아가 11위였습니다. 최하위는 지수가 0인 적도 기니였습니다. ITU는 1위에 오른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사실상 사이버 보안 체계에 결함이 있다며 잘 사는 나라일수록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그에 대응하는 방어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수가 3만 명이 넘으면서 과거와 달리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신세대 탈북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북한에서의 꽃제비 시절을 담은 영문 소설을 펴낸 탈북자도 있는데요. 별똥별이라는 제목의 영문서를 펴낸 한 탈북자 이야기를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서점에서는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진 책 한 권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에브리 폴링 스타, 우리말로 별똥별이라는 제목의 영문서적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의 학부모협회가 선정한 권장 도서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한국인 청년이 쓴 자전적인 소설이라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이성주 씨. 한국에 온 지 15년 정도 된 탈북 청년입니다. 2010년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주말이면 청소년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 친구들 중에는 가정불화와 마약, 총기 사고 등으로 가출한 청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게 책을 내게 된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왔냐 물어봐서 제가 그냥 I'm from Korea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South and North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냥 나는 both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한국도 있냐 그래서 그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제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더라고요. 저보고 다음번에 올 때 또 좀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다음번에 갔을 때 이야기했는데 그때 한 8명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러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끝나고 나가지고 한국에 돌아올 즈음에 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찾았대요.
이성주 씨는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영국 외무성 장학금으로 석사 학위를 마친 꿈 많은 젊은이입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북한 인권 결의안 논의에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요. 이때 본격적으로 책을 내지 않겠냐는 의뢰를 받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4년도에 캐나다 하원 부의장실에서 제가 보좌관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토론토 대학교에서 제가 북한 인권, 북한 뭐 정치에 관해서 이제 특강을 했었는데 혹시 책을 써보지 않겠느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목으로 뭘로 할 거냐. 그래서 그때 제가 제목을 Every Falling Star라고 이제 정했어요. 북한엔 전기가 없으니까 밤이 늦게 되면 별이 되게 많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렸을 때 해줬던 이야기가 별이 떨어지는 걸 보면은 그 별의 소원을 빌면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책의 제목인 Every Falling Star, 이 별똥별은 이성주 씨가 직접 생각해낸 제목이었습니다.
별똥별을 볼 때마다 소원을 빌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서 꼭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소원을 빌었고 그래서 이제 Every Falling Star가 된 거예요, 제목이. 또 한 가지 또 의미가 또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그런 말이거든요, 북한에. 그래서 제 이야기지만 이 책은 제가 길거리에 살면서 봤던 그 수많은 죽음들에게 바치는 책입니다. 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린 시절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북한에서 고위 장교였던 아버지의 말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북한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국가의 보고가 되면서 가족들이 함경북도 경성이라는 곳으로 추방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 식량을 구하러 간 부모님들이 돌아오지 않자 살기 위해 꽃제비가 되었습니다. 그 비참했던 상황 속에서 가족처럼 의지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기록한 겁니다. 이성주 씨는 현재는 북한 인권운동 단체에서 탈북민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에 저렇게 아주 뭐랄까 포갑 정권이 들어서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을 하는 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구출을 해서 한국에 데려오는 일인데, 사실은 저는 이 일이 가장 현실적인 통일 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글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동시에 그때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성주 씨. 현재는 북한 인권운동을 펼치며 탈북자를 군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탈북자 구출 활동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탈북자를 구출을 해가지고 남한에 데려오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도 보내요. 그 돈이 북한의 시장을 활성화시키거든요. 북한의 권력하고 그리고 북한의 시장의 힘은 항상 반비례해요. 그래서 시장이 많아지고 커지면 그 속에서 새로운 계층들이 생겨나고 그 계층들이 이제 외부의 정보를 들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상황을 정말 한심한 나라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깨우치게 된다면은 그 속에서 김정은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이게 가장 좋은 통일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장마당 세대가 남북한 통일의 작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성주 씨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장마당 세대라는 그런 말을 쓰거든요. 저는 앞으로 장마당 세대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어요.
남북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탈북민과 남한 주민이 먼저 마음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성주 씨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잘 정착해야지만 통일의 길이 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의 먼저 온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들의 역할은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살아가는 모습. 왜냐하면 그런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아 우리가 나중에 통일을 해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성주 씨에게는 아직 꿈이 많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에 다시 미국 유학을 떠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더 공부를 해서 언젠가 찾아올 한반도 통일에 작은 기와장 하나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자신의 꿈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연구할 분야는 갈등 해결이라는 학문이에요. 남과 북이 갈등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공부를 하고 제 꿈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혼자서 통일이라는 큰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통일이라는 집을 짓고 나서 그 집에 비가 안 새게 기아장 하나 얹어놓으면은 저는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에 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 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스며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3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4m, 서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겠습니다. 중강, 강계, 희천, 오후에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남포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2도, 신의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21도, 낮 최고 32도, 중강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31도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황해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30도, 용현 아침에는 22도, 낮 최고 32도, 개성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사리원 23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구름 끼고 흐리겠습니다. 함양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26도. 풍산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7도입니다. 청진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9도. 운기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8도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4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오전에는 4m까지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7월 11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모술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고 10일 선포했습니다. 알라바디 총리는 이날 모술 올드시티에서 연설하고 이번 승리가 억압과 잔인함 그리고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테러분자들이 세운 나라가 실패했고 무너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알 아바디 총리는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더 있다며 반군 잔당들을 소탕하고 모술의 안정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술은 지난 3년 동안 ISIL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로열 요르단 항공과 쿠웨이트 항공은 미국이 자사 여객기 객실 내 휴대용 컴퓨터, 랩톱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 조처가 해제됐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테러 위협에 대비해 중동 10개 도시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의 객실 안에 랩톱을 반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 미 국토안보부는 규제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 측에 X선이나 초음파 탐지기 등 검색 장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로열 요르단 항공과 쿠웨이트 항공 측은 보안 절차가 강화됐다며 이제 승객들이 랩톱을 들고 비행기에 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엔 카타르의 카타르 항공, 아랍에미리트의 에미레이트 항공과 에티하드 항공, 그리고 터키 항공에도 랩톱 관련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중국 인권운동가 류 샤오버 씨의 병세가 위중해 외국으로 나가기 힘들다고 병원 측이 10일 밝혔습니다. 중국 민주화를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 2009년에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류 씨는 최근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류 샤오버 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치료를 위해 외국 병원으로 보내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류 씨는 현재 미국이나 독일로 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9일엔 미국과 독일 의사 각각 한 명이 병원을 찾아 류 씨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주장과는 달리 류 씨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과 러시아 변호사가 만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 대변인은 나탈리아 베셀리치카야 변호사를 알지 못하며 모든 러시아 변호사와 그들이 해외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는 지난해 2016년 6월 매제인 제러드 쿠슈너 현 백악관 선임 고문 그리고 폴 매너포트 당시 공화당 선거대책본부장과 함께 베셀리츠키아 씨를 만났다고 9일 밝힌 바 있습니다. 베셀리츠키아 변호사는 민주당 클린턴 후보의 불리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진영의 러시아 연계 의혹을 조사 중인 상원정보위원회의 수전 콜린스 공화당 위원은 10일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사람들을 모두 면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요르단이 요르단 수도 암만에 시리아 서남부 휴전 감시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0일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감시센터가 시리아 정부군 대표들 그리고 반군들과 직접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과 러시아 요르단이 암만에 설치하는 감시센터를 이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시리아 남부의 세계 지방을 포괄하는 휴전이 일부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국가들의 카타르 봉쇄 사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10일 쿠웨이트에 도착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갈등 당사국들을 직접 왕래하는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9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으며 쿠웨이트로 향하기에 앞서 10일에는 터키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한편 RC 해먼드 국무부 공보당담 선임 고문은 틸러슨 장관이 이번 주 걸프 국가들을 방문하는 목적이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